미국 역사에 충격을 주었던 워터게이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닉슨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의 거짓된 음모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던 척 홀슨이라는 백악관의 특별 고문이 후에 회개하며 자서전을 쓴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백악관의 핵심 참모들이 거짓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조사가 시작된 지 두 주가 채 되지 못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말았다. 그때 깨달은 교훈은 진실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고 또한 생명도 희생할 수 있지만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7세기 뛰어난 철학자이자 수학자, 과학자였던 파스칼도 그의 책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의 제자들이 꾸며내고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만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시체를 훔쳐놓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퍼뜨렸다고 한번 가정하고 그 이후에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라. 사람은 변덕이 심하고 또 외압과 뇌물에 약한 존재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단 한 사람이라도 변심했다면 그 위에 기독교 역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받은 것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 심지어 생명을 잃는 순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초기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한결같이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고 자신들이 만든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 희생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진실이 아니고는 그것은 지켜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파스칼은 이 뛰어난 논리로 역으로 항상 모든 것을 추적하며 복음을 변증한 뛰어난 철학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백악관의 참모들처럼 그런 권세와 힘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들의 그 시점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소식이 거짓이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그 후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소위 속사도들이라고 하는 그 이후의 사도들, 주 2, 3세기에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데 그 이유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기초한 이야기로 이 엄청난 희생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거짓에 기초하여 지금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고 헌신하며 거짓된 이야기를 세상에 전파하려고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였던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진실이 아니고는 이들이 이러한 희생을 당하며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가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오늘 본문은 3장에 있었던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난 이 기적의 연속적인 파장입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고 뛰게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는 40세 정도 되었기에 적어도 몇십 년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기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알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죠. 이런 신비한 기적을 일으킨 이들은 누구인가?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이고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다.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청합니다.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일부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이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죽였습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남자의 수가 5,000명가량 되었다. 그 당시에는 이 성인 남자 수만 카운트하는 그런 관습이 있기에 이렇게 숫자를 제시했죠. 그것은 그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8,000명, 10,000명,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성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숫자가 역사가 되려면 최소한 5만 명에서 많아야 8만 명, 10만 명은 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것이죠. 그 놀라운 기적과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물결의 파장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파장은 이렇게 기적이 분명히 일어났음을 알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도리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진실을 가로막으려는 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대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요한이 이 기적과 이 설교를 성전에서 행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매우 불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저녁에는 재판을 열지 않는 관습 때문에 그 다음 날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이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런 이름입니다. 이 이름 중에서 앞에 두 사람은 매우 익숙한 이름이죠. 안나스와 가야바. 어디 나오는 사람인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관여했던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대제사장 안나스는 로마가 자신들의 법을 유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로마 총독에 의하여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다윗 왕국 시대부터 사독의 후예들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례를 깨고 로마 총독이 임명한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완전히 속국이 된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 피지배민족의 종교를 인정하여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최초의 인물이 안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 의해 임명이 됐으니 얼마나 나쁜 의미의 정치적이었겠습니까? 로마 정부에 잘 보이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과 결탁된 사람이죠. 어떠한 유대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인물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급속도로 유대 사회가 타락한 것이죠. 세례 요한 때 대제사장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 때는 가야바 그의 사위입니다.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공생애 시대의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잡아가두고는 안나스가 먼저 신문했죠. 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나스의 다섯 아들을 계속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이름 요한도 안나스의 아들이고 알렉산더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대제사장 안나스 이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이 성전을 장악하고 산헤드린을 장악하고 엄청난 부정부패를 행했던 가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든 거예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이 행해졌다는 것이 알려지자 비상소집이 이루어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합니다.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들이 제기하는 것은 우리 허락 없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아주 피상적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분이죠. 명분 싸움이죠. 겉으로는 합법적인 걸 추구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불법적인 방법과 부정한 태도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선한 일입니다.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행했느냐고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해진 기적이다. 사실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거짓말을 시켰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대책회의를 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고 하고 회의를 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옆에 그 기적의 당사자가 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했다가 일어난 그 병자가 그 옆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불렀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갔든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옆에 있었기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다.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또 담대하게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당신들의 말에 따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이 그 장악하고 있던 산헤드린이라는 그 기관은 오늘날의 입법사부 행정을 다 통합한 기구입니다. 한 74명 정도인데요. 거기에는 주로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개는 대제사장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던 기구입니다. 그 산헤드린에 불려갔다라는 것은 일반 유대 백성은 엄청난 위협인 것이죠. 그 대제사장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가는 그 사회에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는 손 들고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알았다고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생명을 내건 도전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실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통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진실이기에 가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 진실을 가두려고 했을까요? 첫째로 진실이 전해지면 자신들의 거짓과 불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와 동일한 이유이죠. 또 하나 가지 이유는 진실이 전해지면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이권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오죠. 그러면 성전세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성전세는 일반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쓰여지는 토큰으로만 내야만 했습니다. 교환을 했어야 되는 거죠. 교환할 때 그냥 교환해 주지 않고 거기에 이익을 붙여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었죠. 또 한 가지는 이 재물 장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비둘기 파는 자와 뭐 재물 파는 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그랬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식당 운영할 때 이 돈 받고 이런 거를 막 굉장히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과격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엎으신 이유는 이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때는 레위기에 의하면 흠 없는 재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비둘기 또 염소든 뭐든 이 흠 없이 잘 키워가지고 이제 절기가 되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검시관들이, 이 제사장들이 지휘하는 검시관들이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재물로 바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군의 매점에서 파는 그 재물을 가져오면 자기네가 볼 때는 이 흠이 많은데도 무조건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집에서 자기가 가져오겠습니까? 다 성전에 와서 사는 거죠. 그 엄청난 이권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판매대를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모든 그들의 부정과 이권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거짓이 드러났고 그걸 감추기 위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가두려고 그들에게 위협하고 그리고 압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가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진실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런 위협 속에 압박 속에 그런 부정한 권력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 앞에서 항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여기에 두 번씩이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의 부정 강조는 최고의 강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가 이렇게 걷게 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 생명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죠. 그러나 이 시대만 종교다원주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도 수많은 이방 신상과 종교들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오늘날에만 다종교, 다인종, 다문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여러 종교, 여러 문화들이 견고한 체계가 되어 있는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왜 자신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다른 종교의 구원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사실은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진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진리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타종교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공자님은 죽음의 유해를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죽음의 이유를 알겠느냐. 그분은 참 점잖은 인간이었어요. 지혜로운 인간이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일도 알지 못하거늘 어찌 죽음의 이후의 일을 알겠느냐. 이러한 종교의 영원한 생명, 죽음의 이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가우타마 부다는 나는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nothing, 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해라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신 유일한 분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능력이 나타났고 그분은 BC와 AD의 역사를 나누는 역사의 중심이 되신 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모든 진리의 중심은 배타적입니다. 초등학생이 이제 학교에 가서 요즘 뭐 초등학교 때 산수 배운 게 아니라 이미 뭐 어렸을 때 다 배우죠. 1 더하기 1은 2라는 단순한 이 산수 공식. 어떤 학생이 질문합니다. 왜 1 더하기 1은 2만 됩니까? 3은 안 됩니까? 왜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나에게 강요합니까? 라고 왜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과학의 세계만큼 배타적인 영역이 없어요. 앞서 발견된 공식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그것을 부수지 않고는 받아들여야만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배타적인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왜? 진리이기 때문에.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발견됐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상대적인 건 아니죠. 빛의 속도 뭐 이런 건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상대적인 영역이 있지만 분명히 절대적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며 인간은 남자와 여자, 여자, 남자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역사에 나타난 인간의 죄성, 본질적으로 인간 스스로 자신을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으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 길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해야 될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화 전도해 보려고 할 때는 이런 질문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두 가지 예화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등산이에요. 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꼭 한 가지 길이냐? 여러 길이 있다.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산 꼭대기에 가려고 올라가다 보면 어떤 길은 골짜기로 가고 낭떠러지로 가고 그렇습니다. 모든 길이 정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화는 인도 왕이 이 시각장애인 여섯 명이 코끼리를 붙잡고 각기 다른 부분을 붙잡고 코끼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아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붙잡고 상아를 붙잡는 사람은 코끼리란 아 이렇게 맨들맨들하고 딱딱하고 이런 거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붙잡고 무슨 벽과 같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붙잡고 코끼리는 이렇게 부드러운 털과 같고 다 부분만 볼 뿐이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다 부분이고 기독교도 일부분일 뿐이고 다른 종교 다 부분이다. 아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왕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어디를 붙잡고 있고 저 사람은 어디를 붙잡았다는 걸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왕이 그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반박을 하면 절대로 물러나면 안 돼요. 거기 왕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왕이 존재하자는 거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왕이 없으면 그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인간들은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아시며 판단하실 수 있는 왕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반박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절대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것이 전파될 때 어떠한 반대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진실이 가두어질 수 없었기에 오늘 이 시대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에 중국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못 모이게 하죠. 중국의 지하교회 목회자들과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뭐 말도 못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시대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 외국에 1900년대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했던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중국 선교는 끝났다. 이제 그랬는데 놀랍게도 교회는 더 성장했어요. 어떻게든 이 교회를 막아보려고 중국 정부가 이 삼자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해봤지만 퍼져나가는 믿음의 물결은 막지를 못했어요. 아마 거의 지금 위기에 와 있다는 얘기가 들어요. 정부가 손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일까요? 진실은 가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중국 정부가 심지어 성경까지 다시 써가지고 이거대로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다시 쓰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공산당 버전으로 다시 성경을 써서 이거 갖고 신앙생활하고 배포하고 그래봐야 사람들이 그거 읽고 하겠어요? 다 그게 조작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이 되겠냐 이거죠. 진실은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행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진실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압력도 진실을 가둘 수 없습니다만 단 한 가지 경우에는 가두어집니다. 그것은 믿는 성도들 스스로가 가둘 때, 그 이름을 부끄러워할 때, 그 이름의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는 가두어질 수 있죠. 그러나 외부적인 환경과 압력은 절대로 진실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진실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감추어진 진실, 그 이름에 나타난 진실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